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해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 열다섯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치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도 각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주셔서 한 사람도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일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밝은 빛으로 조명하여주셔서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동물을 제사로 드리고 먹었던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될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제사와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는 그 건물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축 조감도가 필요하지만 건축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조감도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방식을 따라 문자적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법이나 각종 의식법들 그리고 각종 절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더 이상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해도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각종 제사와 절기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약 레위기 같은 것을 읽어나갈 때 그저 인내하면서 읽어야 되는 상당한 그 어려움이 필요한 그런 어떤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죽은 문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결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 성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로 우리는 구약을 터부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이 모형과 상징이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실체가 오면 모형과 상징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상징이 하는 일이 있는데 상징은 진리를 더 조명해 줍니다. 진리를 더 밝혀주지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실체를 드러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신약의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세 수도사들은 신약보다 구약을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추석했다라고 하는 교회사의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은 이 초막절 절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읽어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나팔절 등등 이런 일곱 가지 절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안식일을 제외하면 여섯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오순절은 다 봄에 3, 4월 달에 지키는 이런 절기들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오늘 살펴보게 될 초막절은 다 가을에 가을 절기에 지켜야 되는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해 제일 마지막에 지켜야 될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 레위기 23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언급된 것은 순서상으로 그 1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절기였기 때문이지 상대적으로 초막절이 덜 중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초막절은 흔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알려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23장을 읽어보시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초막절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초막절이 절대로 가벼운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초막절은 흔히 티시리월이라고 불리는 7월 첫째 날에 먼저 나팔을 불므로 나팔절이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걸 가리켜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지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뿌리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그 사실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대속제일이 지나고 닷새가 지난 다음에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제일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회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초막절은 각종 제사와 헌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무 실과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등등을 취해서 즐거워한다는 점에서 이 초막절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죄에 대한 애통이 크면 클수록 초막절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바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아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받아 누리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히브리 월력으로는 7월인데 양력으로 말하면 10월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이니까 각종 열매들이 맺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일과 포도주를 수확하는 바로 그 시기에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수고한 결과로 얻은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 이 절을 크게 지키죠. 우리나라 설날처럼 그렇게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흔히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첫 해의 결실을 감사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에 그 유래를 두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초막절이 그 유래의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초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초막절 기간 동안에 한 번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 날이 되면 초막절 예물만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7절, 38절에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쭉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특징인 것은 뭡니까? 평소 드리는 상번제나 안식일을 드리는 안식일 제사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 외에 이것 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우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뭐 초막절 절기로 그냥 오늘은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면 안식일 절기에 맞는 그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제사도 함께도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매일 염소가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매일 14마리씩 그리고 염소가 2마리씩 그리고 송아지가 드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9장 12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은 송아지 13마리를 드리다가 이후에 매일 한 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7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짐승들을 드렸는데 이때 바쳐진 짐승들을 쭉 계산을 해보면 송아지가 70마리고 염소는 14마리고 어린 양은 98마리인데 전부 다 7로 다 나눌 수 있어요. 다 7로 다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막절은 이 7월의 절정인 보름, 7월 보름에 지켜졌는데 이때 드린 제사도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드린 바대로 송아지는 몇 마리 드린가 하면 70마리를 드렸는데 왜 굳이 70마리를 드렸을까? 탈무드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땅에 존재했던 민족이 총 70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0마리를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면 초막절이 세상 민족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지 않다 그래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초막절 이단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초막절 이단이 있는데 이 초막절 이단이 바로 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한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는 사실은 성령을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올라오고 이방 나라 사람도 다 올라와야 되는 보편적 교회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나타내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 중에 특이한 것이 뭐냐면 1회 동안 실제로 초막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초막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초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지, 화석류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지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0절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40절에는 이 네 가지 식물, 뭡니까?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이죠. 이걸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초막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종류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네 가지 이 나무 가지를 취해가지고 즐거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취해서 즐거워하라고 말했을까? 유대 랍비는 이 네 가지 식물은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여정,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는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종려나무가 보이는 그곳은 여지없이 그 가운데 물이 있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는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는 특별히 물이 있는 곳에 잘 자라요. 버드나무를 보시면 버드나무는 거의 물가에 자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무성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서의 형통과 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실과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거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8일 동안 예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신약시대를 살아온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제도와 절기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23장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규례는 어떤 규례입니까? 안식일 규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시면 제일 먼저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분이 다른 모든 절기의 주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끝날 전야에 어떤 의식을 당시 행했느냐.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이건 뭘 상징했는가? 출애굽 당시에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과 동시에 특별히 이 초막절 예식은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내내 건조했다가 그 다음에 가을에 비가 내리는데 이 건조했던 땅에 이른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일종의 기우제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유대 축제 그리고 절기는 무엇보다 본문 43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출애굽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43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라고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절기들은 바로 이 출애굽 즉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절기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민수기 말씀 한번 언급했는데 한번 민수기 29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초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여기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를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자 35절을 한번 보세요.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 놓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를 몇 마리 드립니까? 수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에 수송아지 몇 마리를 드리죠? 일곱 마리를 드리다가 갑자기 여덟째 되는 날에 한 마리로 이제는 13마리에서 하루가 지나면 12마리, 11마리, 10마리 가다가 8마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덟째 날이 되면 하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일곱 마리를 드리다가 갑자기 한 마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점점 줄어들었다는 말은 더 이상의 이런 제사, 짐승 제사가 필요하지 않을 어느 날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되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다가 한 마리도 이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어떤 날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카메라 앵글을 그리스도에게 쭉 집중시키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바라본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장치로서 이런저런 의식법과 절기법들이 제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저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다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복음 7장에 잘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은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순례해야 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끝날 전야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재단에 붓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찬송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 12장 3절 찬송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 찬송을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유대 문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 명절 끝날 이 물붓기 행사를 지켜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다음과같이 외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들이 40년 동안 지속적인 갈증에 시달렸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절정에 달할 즈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 초막절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의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단순히 갈증을 없애주는 종도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실제로 생수의 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을 가리켜 예수께서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주석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구약부터 보통 읽어나가지요. 그러다가 신약으로 가는데 신약으로 가면 이미 구약의 내용을 많이 까먹어버립니다. 구약의 절기와 규례를 아는 만큼 사실은 이 신약의 진리의 내용들을 접할 때 훨씬 더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간과한 채 신약에 가다 보니까 별로 큰 도전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대입해서 이 내용의 안경으로 다시 말하면 레위기 23장이나 민수기 29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을 읽으면 사실은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초막절을 문자적 방식으로 지킬 필요가 없고 네 가지 나무를 취해서 흔들 필요도 없고 초막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의 순례여행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이 초막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네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과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2000년 연말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때 내셔널 지오그래피인가 했던 그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의 재미있는 생활 풍습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3, 4일 동안 텐트를 지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1861년부터 5년 동안 일어났던 이 남북전쟁을 재현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다 어떤 복장을 입는가? 남군 복장이나 북군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앵커가 물었더니 당시 조상들의 생활 양식을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그것이 주는 바 교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전에 일어났지만 이 남북전쟁을 재현하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때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행사를 매년 치렀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어느 주에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망각하기인 것을 정말 일상화하는 그런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던 일도 아무리 좋았던 일도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그 교훈을 까마득히 까먹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런 연약함 때문에 자기 백성들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 과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도록 하신 것이죠. 초막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는가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걸 국밥이라 그럽니까? 김치 넣고 밥 넣고 라면 넣고 해가지고 푹 끓이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걸? 안 드셔보셨습니까? 그걸 꿀꿀이 죽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어릴 때 뭐 라면이 맛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김치 넣고 뭐 밥 넣고 뭐 해가지고 그냥 멀겋게 해서 이렇게 끓여서 한 그릇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지금은 먹어본 적이 없지만 그런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과거가 생각나지요. 그런 것처럼 뭐 6.25 때 피난 갈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 참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어려움들 다 겪으신 분들인데 그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을 먹으면 그때가 금방 생각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면에서 초막에 거주하도록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4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들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행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들어놓고 싶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이동만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민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내시고 농작물이 없기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자 메추라기까지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고기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까 양 사방으로 하루 길 정도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정도 내려주셨다 그래요. 보통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45cm 되거든요. 90cm 정도 하루 길 걸어야 되는 그 거리에 다 메추라기로 그냥 뒤덮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들도 옷이 필요하잖아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부릇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 그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그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죄사면을 누릴 만한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천상에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뭐지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후로 상속받는 은혜요. 영생의 나라를 누리고 그 영생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치와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이 성찬 예식이 아닙니까? 이를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주께서 베푸신 상에 참여하지만 영원한 천국의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제일 먼저 적용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사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쳤습니다. 이제는 자기 손으로 일해서 수확을 얻어야만 되었죠. 그래서 샘도 파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가축도 키웠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지면 자기가 노력한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전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잘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레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레위기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때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고 난 다음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산이 많아지고 좋은 집에 살게 되어지면 너의 마음이 교만할까 내가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그 땅을 얻게 된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나 너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그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면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전과는 같지 아니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전에 저분이 간절했는데, 이전에 아주 겸손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나니까, 좀 잘나고 나니까, 직분을 받고 나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약함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결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면 거듭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지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떠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억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모종의 영향력을 미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말 내가 이전에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내가 그저 뭐 주간그릇 먹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고 해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억하는 삶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이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365일 만약에 텐트에서 자라 그래보세요. 하루 이틀 정도는 텐트 치고 자라 그러면 아이들 막 좋아하지요? 흥분되고 그러지요? 근데 1년 365일 텐트에서 살라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제를 고려치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항상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지 않고 어제까지 삶을 다 까먹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방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좀 잘 되어도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삶이 좀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과거의 나를 연단하신 그분께서 또 나를 연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야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40절 이하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것을 취해서 즐거워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쳐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보여주고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영적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중독이 됩니까? 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지루해지지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을 가르쳐줍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음으로 인한 폐해와 심각성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때 기쁨의 원인과 근거와 이유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아이가 좀 잘 자라주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여기에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병세가 조금 호전되는 그런 일에 두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결국은 꺾여서 죽게 되잖아요. 병세가 호전이 계속되면 살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기쁨과 감사의 근거로 여겨서는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남들처럼 부모가 잘 살아서 뭐 유산을 제가 받은 게 있습니까? 뭐 남들처럼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한번 탁 보면 기억이 납니까? 머리까지 나빠가지고 저는 가능성이 없어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신자라고 하면 근본적 기쁨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기쁨의 본질은 소유하는 것과 바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 구분을 무의미하게 한다. 소유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하는 것은 곧 바라는 것이고 바라는 것은 곧 소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행 즐겁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유럽 여행을 앞두고 친구하고 야 이번에 이제 우리 유럽 여행 어떻게 할까? 서로 막 의견도 나누고 인터넷에 자료도 찾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흥분되고 기쁘잖아요.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손에 취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정말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쁨의 본질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한시적이고 찰나적이에요. 그렇죠? 저의 경우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물론 이 존 오웬이 이러저러한 책들을 통해서 아마 가르쳐 줬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는 존 오웬은 뭘 가르쳐 줬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결과를 미리 당겨보라는 거죠. 그렇죠. 또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이걸 취하는 게 내 마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막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근데 그때 제 이성 안에 어떤 생각을 항상 떠올리니까 하면 이거 찰나적이다. 지금 이거 보면 당장 기쁘고 좋지만 시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상실감밖에 생길 게 없다 하는 이성의 어떤 깨달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취하려고 했다가도 그냥 두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가진 게 뭔가를 바라보시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 밤에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돌아 있긴 하지만 그 바람 자체가 기쁨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내용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억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적용점은 안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일곱 개의 절기들 중에 세 개가 전부 다 7월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무슨 해지요? 일곱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째는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다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안식년 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은 다 뭐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안식일에,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확대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규례로 시작이 되죠. 23장에 보니까 레위기에 그 절기들에 대한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장에서 3절, 7절, 8절, 21절, 25절, 35절, 36절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도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에 8일에도 안식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은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역시 안식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쉬는 날을 소망하면서 그 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집에 가서 내가 샤워하고 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견디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안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사면을 받아 누리죠? 내가 더 보탤 것도 없고 나를 더 괴롭게 할 이유도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 내 영혼 안에서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늘 전전긍긍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죠. 히브리서 4장에 왜 이스라엘 분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황량한 광야에서 지내기는 했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극락의 나라, 극락의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탄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막 슬퍼할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죠? 안정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시종일관한 어떤 그 삶의 패턴과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는가 하면 이런 내용들을 이성적으로 확인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으로 와닿아 있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믿고 오늘 이기는 것이 힘든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꿈이고 앞으로 내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현실이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것은 꿈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거 그렇게 내가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하고 뭐 그거 못 가해서 힘들어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면 삶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그냥 그렇게 이겨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은 때로는 탄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나 같으면 저런 상황 같으면 그냥 까부러졌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삶이 평안하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만이 오늘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적용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 그랬죠?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즐거워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로 충분하니 우리는 항상 안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식은 내가 믿음으로 분투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그냥 뭐 안식하라니까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집이 내가 돈을 지불했고 혹은 내 아버지가 상속해 준 집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 방에서 편안하게 누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지식이 없으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현실로 인식하고 오늘의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막절 절기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귀한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는데 아니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성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면 상대적인 빈궁함에 시달려서 늘 저 부자보다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도 그런 상 가운데 처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자처럼 늘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인식하고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더 이상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풍성한 안식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사실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단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